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쓸호지 김대철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호주의 자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 해양지질학자 김대철 박사와 함께하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호주 자연 지식, 알쓸호지,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호주의 자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호주 자연 지식, 알쓸호지. 오늘도 해양지질학자 김대철 박사와 함께합니다. 김대철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호주의 야생동물입니다. 바로 쿼카가 호주 본토에 서식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김대철 박사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실 텐데, 박사님 쿼카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은 오늘 쿼카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 키워드를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키워드가 해수면 변화입니다. 이 쿼카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그 퍼스를 가보신 분들은
네.
이 꼭 가야 되는 곳이 그 퍼스 앞에 있는 섬, 조그만한 섬, 로트네스트 섬인데요.
네.
거기에 사는 유대류예요. 조그만한 유대류고 얘가 쥐보다 좀 큽니다. 쥐보다는 한 두어 배 큰 것 같은데 이놈이 그 굉장히 저 인간 친화적이에요. 가면은
쥐와 같은 느낌과는 전혀 다르죠,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왔던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쥐로 생각을 해갖고 섬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레시잖아요.
로트네스. 네. 예.
그래서 쥐가 많은 섬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얘가 이 너무 이렇게 웃는 얼굴이라.
그러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번 사진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뭔가 조그마한 동물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웃는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쿼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은 이제 글로벌화 시대니까.
네. 저희 지난 탄핵 시위에서 귀여운 쿼카가 그려진 이 전국 쿼카 보호협회라는 깃발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저는 사실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거 못 봤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쿼카가 인기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쿼카, 말씀하신 것처럼 캥거루와 같은 유대류인데요. 쿼카를 말씀하시면서 왜 해수면 상승을 언급하셨을까요?
예,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는데
네.
쿼카는 사실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게 포식자한테는 딱 좋은 먹잇감입니다.
네.
그 본토에는 호주 가장 정점에 있는 포식자가 있죠. 딩고.
아, 그렇죠.
예. 근데 로트네스트 섬은 과거의 섬이 아니었어요. 육지하고 연결된 호주 대륙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호주 대륙에도 많이 있었죠.
아, 쿼카가요?
예.
아.
그러면서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로트네스트가 이제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올라온 거는 이제 빙하하고 운동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이겠어요, 그러면.
지도 않습니다. 이 딩고가 호주에 들어온 건 한 3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네.
이 지구상의 물은 크게 나누어서 이 담수하고 염수, 민물하고 짠물로 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염수는 다 바닷물이고
네.
그러면 이 아무래도 염수가 많을 텐데 담수가 몇 퍼센트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다요?
아니요. 담수.
담수, 민물.
민물.
민물이 훨씬 적겠죠.
훨씬
그렇죠?
적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건 당연한데
네.
예, 미리 말씀드리면 민물이 약 3% 정도 돼요.
엄청나게 극소수네요. 3%라고 예. 하면.
그래서 물이 이제 귀중하다고
아,
하는 거죠.
네.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강, 호수, 지하수, 대기 중에 있는 물, 그다음에 이제 육상에 있는 빙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양을 차지하는 게 빙하예요.
네.
그 민물의 3분의 2가 네. 빙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빙하기가 되면은 이 해수면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빙하기가 약 1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네.
18,000 년 전에 최대로 해수면이 내려가요.
네.
빙하 때문에.
네.
그게 무려 130m나 해수면이 현재도 내려옵니다.
네.
그러니까는 로트네스트 섬은 섬이 아니었죠. 대륙의 일부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섬이 됐고, 거기 섬에서 살던 쿼카들만 살아남은 거거든요.
딩고는 그러면 섬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네요, 그때?
그렇죠. 네. 이 딩고가 아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딩고가 호주에 와온 거는 3,000년 전.
3,000년 전이니까.
해수면이 네. 계속,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빙하기 사이에 있는 간빙기에 살고 있다 그러죠. 해수면이 한 7,000년 전에는 현 해수면에 거의 가깝게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은 본토에 있던 코카들은 딩고에 네. 의해서 이미 다 제거가 됐고
그렇죠.
로트네스 아일랜드에 있는 코카들만 지금 살아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호령이 된 거죠.
그렇군요. 와, 자연 환경 때문에 로트네스 아일랜드의 코카의 독특한 서식지가 마련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멸종된 태스메니아 타이거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예.
태스메니아 타이거도 이렇게 태스메니아 섬에서만 벗어나지 않았나요?
예, 그 노던 테리토리 가면은 그 원주민 에버리진 원주민들이 그린 벽화들이 많아요.
네.
거기에 타스마니아 타이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태스메니아 섬을 벗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벗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호주 전체가 타스마니아 타이거가 살고 있었죠. 그 타스마니아 타이거도 사실은 유대류입니다.
그래요?
예, 거기 유대류고 얘가
근데 생김새가 굉장히 다르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류와
그렇죠. 다르기도 하고 네. 호랑이 무늬도 네. 있기 때문에 타이거라고 불렸고 그다음에 네. 약간 그렇게 예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이빨도 날카로워 보이고
타이거가 어울리는 이름이죠.
네. 그래서 이 본지 타스마니아에 왔던 처음 정착민들이 그거를 가축을 해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그냥 멸종을 시켰는데요.
네.
본토에 있는 것들은 역시 딩고에서 멸종이 된 거예요.
와.
타스마니아도 옛날에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호주와 연결돼 있었나요?
네, 연결된 호주 육지의 일부였어요.
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에 남은 타이거만 살고 있었는데
네.
그거에 이제 인간이 멸종을 시킨 거죠.
와,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복원하겠다고 생물공학적으로 네. 복원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유대류이기 때문에 유대류의 그 육안항이 단순히 새끼를 옮기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데 그 환경을 만들기가 어렵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사실 호주의 야생동물의 서식지들도 이 빙하기와 해수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의 고국, 한국, 한국의 다도해 섬들과도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그 18,000년 전에 그 무려 해수면이 130m가 내려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감이 안 오시겠지만
네.
130m면은 우리나라 남해, 서해 이 그다음에 일본까지 전부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와.
그런 서해 수심이 40에서 60m밖에 안 돼요.
그래요?
남해도 그렇게밖에 100m가 넘질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혹시 대륙붕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이제 대륙붕의 평균 수심이 130m 정도 되는데 그 대륙붕이라는 게 바로 그 빙하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되는 거죠.
뭔가 과거의 지도가 엄청나게 지금과는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다르죠. 한국 네. 그 당시에 한반도에 살았던 아마 우리 조상들은 당연히 그 대만, 중국 아래 그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까지 다 걸어서 갔었구나.
그렇군요. 빙하기가 끝난 뒤 해수면이 올라와서 만들어진 지형. 사실 이곳 시드니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우리 시드니 항 밖에 노스헤드가 있죠.
네.
그 노스헤드 바깥까지가 전부 육지였어요.
와.
그러니까 파라마타 강이 이제 쭉 지금 거기서 이제 그 하버브리지 있는 데서 대강 끝나지만
네.
그 밖에까지 나가서 아까 그 해수면 그 지금 현재 수심보다 130m 낮은 데가 강의 끝이 됐던 거죠. 이런 강들을 우리가 그 이 침수하곡이라고 합니다.
침수하곡.
예, 네. 바닷물이 올라와서 네. 이 강이 이렇게 바닥을 파잖아요.
네.
그 강이 강하천, 하천할 때 하자하고 이제 그 골짜구니 할 때 곡. 그래서 이 물속에 빠져 갇힌 그런 그 골짜기. 영어로 드라운드 리버 밸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자연 지형, 뭔가 빙하기를 거쳐서 해수면이 올라와서 만들어진 이런 지형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저희가 좀 알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친숙한 지형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 제가 사는 센트럴 코스트의 그 타가라 레이크라고 있어요. 네, 타가라 호수인데
네.
레이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
그게 왜냐면은 디 엔트런스 아시죠?
그럼요.
예, 엔트런스에서 그 바다 쪽으로 가 보시면은 물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밀물 때는 강하게 그 바닷물이 들어오고 썰물 때는 물이 빠져나가고
네.
그러면은 그 터가라 레이크는 그 물이 바닷물하고 섞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레이크라는 건 우리가 갇힌 민물 네. 호수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레이크가 아니고 영어로 라군, 석호라고
석호.
예, 네. 석호라고 합니다. 그게 만들어진 것도 이것도 똑같이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그 연안을 따라서 이동하는 모래들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 모래톱을 쌓고 그 일부만 구멍이 뚫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 위에 있는 맥커리 호수, 맥커리 네. 레이크도 마찬가지.
아, 그러면 레이크가 붙었다고 해서 확실하게 그 호수인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옛날에 아마 그거를 명명한 분들은
네.
그 아마 그게 호수라고 라군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곳일 텐데 캥거루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이 애만을 타고서 뉴카슬 쪽으로 가다 보면 혹스베리 리버가 나오고
네.
거기 무니무니 브루클린이라는 네, 지명이 네. 나옵니다.
네.
그 다 큰 다리가 있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름이 워낙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니무니.
네. 무니무니. 그 옆에 그 옛날 올드 퍼시픽 하이웨이 철교가 있어요.
네.
그 철교 옆에 지역이 이 캥거루
포인트인데 네.
여기가 또 해양학적으로는 유명 에스추어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구만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강하고 바다하고 만난다고 그래서 모두 에스추어리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여기처럼 이렇게 이 움푹 파져가지고 바닷물의 순환이 제한된 곳. 이게 에스추어리인데 거기가 낚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많아서 생물들이 많죠. 그 멀리 나가면은 파통과가 이제 바다 파통과부터가 바다가 되는 거죠.
네, 캥거루 포인트가 낚시 포인트가 된 것도 이렇게 해수면 상승 때문이라고 예, 할 수 있나요?
예, 네. 맞습니다. 거기도 옛날에는 다 육지였으니까 혹스베리 강이 쭉 저 파통과 밖으로 쭉 판비치 밖으로 쭉 뻗어 있었다고 한번 뭐 상상을 해보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기존 호주의 지도를 조금 다르게 좀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좀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호주 자연 지식.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동물 코카가 왜 호주 본토에는 없는지, 왜 우리는 시드니와 멜번에서 코카를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양지질학자 김대철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호주의 이야기 재미있고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